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북조선 선교방송입니다. 벌써 5월이네요. 꽃샘추위에도 벚꽃은 피어났고 진달래며 개나리, 커다란 꽃망울을 자랑하는 순백의 목련도 도도한 기상을 뽐내며 피고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훈훈한 봄바람과 더불어 성령 강림 주일인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쪽에서 맞이하는 이 봄날은 화사하고 따뜻하기만 한데 내 고향 북녘의 봄날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과 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38선 분단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토요일 시작을 알리며 이샘 인사드립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탈북 동포들의 대북 선교 방송입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에서는 이곳 남조선에 와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탈북인 전도사들이 북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제작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순교자의 소리를 통해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그분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남조선과는 달리 북조선은 김정일 정권이 종교 탄압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검문과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F 자유의 소리 방송은 하나님을 믿는 북한 주민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알리며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자유의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출판한 성경 전서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북조선에서 출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여호와께서 시나이에서 오신다. 여호와께서 시나이에서 오신다. 동토드 세일에서 솟아올라 바라산 마루에서 비치신다. 오른손에 번개를 잡으시고 가데스 무리바에서 나오신다. 그의 코끼미에 만방이 타 죽는데 거룩한 무리가 모두 찬양을 올리며 그의 예를 메고 뒤를 따라 나온다. 모세가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 야곱의 무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 그가 요수른에서 등극하시니 백성을 대표하여 어른들이 모여오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런히 모여섰다. 르우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리라.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두리라. 유다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유다의 외치는 소리를 그리고 그를 제 계례에게 올라오게 해주소서. 외톨이로 싸우는 저 손, 당신께서 도우시어 원수에게서 건져주소서. 레위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당신의 둔민을 주소서. 신실한 당신의 사람에게 우림을 주소서. 당신께서는 마사에게 그를 시험해 보셨고 무리바 생가에서 시비를 가려 보셨습니다. 그런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른다면서 제 동기도 외면하고 자신마저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주신 계약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바른 길을 야곱에게, 당신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한 길을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고 제단에 번제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길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와 맞서는 사람의 허리를 꺾으소서. 그를 미워하는 자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베냐민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귀염둥이,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살아라. 그 어깨에 엎여 살아라. 요셉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땅은 여호와께 복받은 땅. 우로 하늘에서 더없이 값진 복이 내리고 아래로 지하에 숨어있는 물줄기로 젖어오는 땅. 쏟아지는 햇빛에 소담스레 어곡이 여물고 다다리 백과가 탐스럽게 열리는 땅, 태고적 산맥에서 열리는 특산품, 영원한 언덕에서 맺는 추상품, 땅에서 나는 지극히 좋은 온갖 것이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이에 은총이 되어 요셉의 머리 위에, 동기들 위에 더 높은 사람, 그의 정수리에 내려라. 그의 위엄은 처음 난 수상하지요. 그의 두 불은 들소불이다. 만방을 들이받아 단숨에 땅끝까지 휩쓴다. 수없는 에브라임의 자손이 한쪽에 솟았고 수많은 므낫세의 후손이 또 한쪽에 솟았구나. 스불론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아, 즐겨 밖으로 진출하여라. 이사가라, 내 처막에서 살며 행복하여라. 민족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다에서 얻는 것과 모래 속에 숨겨 있는 것으로 먹고 살며 베푸신 행운을 감사하며 재물을 바칠지라. 갓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를 찬양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팔과 정수리를 갈기갈기 찢었다. 가장 좋은 땅을 보고는 저에게 돌아올 몫으로 거기에 띄어 놓았다. 그리고 백성의 선두에 나서서 여호와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심판을 집행하였다. 단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하자 새끼다. 납달리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넘치도록 귀염받는 납달리, 남쪽으로 호수를 끼고 살며 여호와의 축복이 흘러 넘치리라. 아셀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을 받아라.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염을 받아라. 기름으로 발을 닦고 쇠빗장, 노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여수르나, 너희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다.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오신다. 위험하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태고 쪽부터 계시는 너희 하나님, 나의 피난처 당신의 영원한 팔을 아래로 뻗으시고 내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시며 진멸하라 하고 외치신다. 이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며 야곱의 세매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리라. 오곡과 술이 나는 땅에는 그 위에 하늘이 잊을 비를 내려주리라.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도 있겠느냐.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굽실거리는 원수의 등을 내가 마구 짓밟으리라.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에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서쪽 바다에 이르는 온 유다 지방, 남방 땅과 종료 도시, 여리고 골짜기의 분지를 소알에 이르기까지 보이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살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광야에서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곡했다. 이렇게 그들은 모세를 위하여 곡하는 기간을 채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혜가 넘쳤다. 모세가 그에게 손을 얹어주었던 것이다. 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여호와의 사명을 띠고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하는 것과 같은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다시 없었다. 모세처럼 강한 손으로 그토록 크고 두려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이루어 보인 사람은 다시 없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삶의 지혜와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라디오 선국 예수님의 탄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인들이 출연과 제작을 맡았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극에 담아 탈북자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방송극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지금부터 제10화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비라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랐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시어 저녁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입고 시간은 지나 인위를 걱정할 시간이 되었다.
예수님, 밤이 늦었고 이 부근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시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방을 어디서 팔겠느냐? 우리가 음식을 주어야겠다.
아니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은화가 200개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이소년이 가져온 빵 5개와 생선 2마리뿐입니다.
소년을 불러와라.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도록 하자.
하지만 예수님, 저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자, 어서 사람들을 그 밭에 앉도록 해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 해도 약 5,000명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소년이 가져온 빵과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자, 이제 가서 이 빵과 생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놀랍게도 빵과 생선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도 남았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고 즐거워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모으라고 명령하셨다. 제자들이 모은 남은 음식은 큰 광주리로 12개를 꽉 채울 정도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정말 놀라워요. 보리빵 5개하고 생선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다니까요.
마치 그 옛날 선지자인 엘리야가 생각나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빵 2덩어리로 100명을 먹이고도 오늘처럼 음식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엘리야 같은 새 선지자가 아닐까요?
맞아, 맞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인 게 분명해요. 우리 소식을 다 퍼뜨립시다. 예수님이 우리 방에 되면 좋지 않겠어? 군대도 저지가고 로마인들도 몰아내고,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강제로 데려다가 그대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시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오늘날 곤란공원이라고 부른 가이사랴 북쪽의 헬몬산 부근으로 가시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갔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꺼내셨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났으니 여기에서 쉬면서 묵상할 수 있겠구나.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선생님. 의견이 다양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서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을 엘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자들의 이 같은 대답에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셨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까 호숫가에서 식사한 후에 가버나움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버렸다.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 열두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명은 마귀에게 속하였도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선택한 한 명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를 의미한 말이었다.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다. 출발을 앞둔 제자들은 모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명절 기간에 그곳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우리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을 거란 말이야. 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한자리쯤은 차지할 수 있겠지?
내 형제 요한과 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니까 가장 높은 자리는 우리 것이 되겠지.
뭐? 뭐가 어째? 아, 왜 너희가 제일 높아진다는 거야? 아, 우리도 너희만큼 똑똑하고 실력도 있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던 야고보는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가 절하고 간청했다.
저 선생님, 제 두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가 선생님의 첫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들이 선생님의 좌우편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세요. 예?
이 여인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예, 주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입을 모아 주님의 잔에 함께 하겠다고 대답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 제자들아, 너희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거나 우리는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째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불끈 일어나 예수님을 붙들고 외쳤다.
예수님,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꼭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디로 쏙 물러나거라. 너는 나를 방해해서 내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하는 메시아를 원하는구나. 광야에서 사탄이 나를 유혹했던 때가 생각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방송극,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선국 예수님의 탄생은 다음 해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에서 번역 출판한 책 365일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례선교회 이사장이며 새평양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엄명희 목사님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72일 에스파냐 안토니아 헤르주엘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안토니오 헤르주엘로는 에스파냐 당국에 의해 하형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아픔이었다. 그는 정작 그의 아내가 그와 같이 죽는 것이 두려워 믿음을 저버린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안토니오 역시 죽지 않고 그의 아내처럼 감옥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다가 어쩌면 감옥을 나와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근인들로부터 입에 자갈이 물리기 전 그가 입 밖에 낸 마지막 말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를 향한 간청이었다. 여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오. 그리고 용서 받아야 하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오. 제발 돌아오시오. 그는 아내에게 소리쳤다. 비록 그는 이 땅에서 아내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아내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안토니오가 죽은 후 그의 아내는 종신형을 살러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 후 8년 동안 그녀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오랜 싸움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예수를 저버렸던 그 결정 이후 줄곧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를 공공연히 알렸다. 16세기 종교 재판관이 협박도 그녀의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곧 그녀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형 선고를 받았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서 빨리 그녀의 남편과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죽음의 순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안토니오를 만난 처음으로 전한 말이 자신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다. 천국에서의 재해는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고 죽어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햇불이 되어 우리들에게 길이 비칠 것이다. 악한 세력에 의해 분리되었던 가족들은 다시 한번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남편들과 아내들, 어머니들과 딸들, 세계 각처로부터 검거되고 망명되었던 친구들과 이웃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지하교회의 지체들과 핍박당했던 나라들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하셨는지 서로 간증하며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양한 세대의 순교자들로부터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데만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신도 그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천국에 있을 것인가? 더 바람직하게 당신에게도 덧붙일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인가?
주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다음은 2부 방송입니다. 2부 방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이어 내 영혼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장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 두고 온 고향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의 소리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신약 성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군중들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님께서 산에서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하다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흔히 가난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궁핍함, 즉 경제적인 빈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닌 마음의 가난함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총체적 또는 추상적이니 생각이라는 단어로 바꿔 말을 한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 곧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표출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곧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행동의 산물이고 행동은 생각의 표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 속에 마른 것들을 담고 삽니다.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아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기가 모르는 것들로도 가득합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은 물론이려니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인본주의와 또 어리석은 미신, 샤머니즘의 가치관과 태도로 포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채워넣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행동이 나오고 그 결과도 선으로 끝이 납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온갖 허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로 꽉 차있는 사람, 헛된 것으로 꽉 차있는 사람, 악한 생각으로 꽉 차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마음, 그 생각을 텅텅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난함, 의의에 바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서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헛되고 잘못된 온갖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텅텅 비웠을 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애통함을 외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의 슬픔, 즉 애통함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에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이들은 강자로부터, 곧 지배자들로부터 멈춤이 없는 학대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해줄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었습니다. 현 시대에는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들, 그러한 단체들, 그러한 법들이 얼마든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대변해줄 변호사가 있고, 우리는 그 변호사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권단체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인권단체들 속에 우리의 억울함과 정말 우리의 슬픔을 그들한테 호소할 때 그들은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고 당당한 법적인 투쟁까지 하여줍니다. 그러나 당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 속에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위한 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지배국인 로마에 아부하첨하며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많은 이스라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하층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백성들이 몸이 아프거나, 또 그들이 가난함에 쪼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잘 먹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백성들에게는 불리하게 해석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최하층의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이라는 약자의 신분과 억울함, 또 자기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로부터도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약자들의 애통함에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리고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의 약한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 모두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며 또 억울함을 당했을 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북녘 동포 모두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녘 동포들은 1945년 해방된 이후로부터 아직까지도 자유와 민주를 모른 채 또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잘 먹으며 우리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칠 수 있도록, 또 내가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내 삶의 자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있는 김정일을 비롯한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삶만 강구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통치자들이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통일되어서 남북한에 갈라진 가족과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널려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울고 웃으며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셨나요? 이어서 내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내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나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혼의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영혼의 찬양은 청취자들의 신청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자유의 소리 방송 홈페이지 www.fnkvof.com 게시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성경님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와 찬양,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버지 어머니 수라에서 태어나고 걸음마를 떼고 성인이 되기까지 가정의 보호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접어들어 잠시 부모의 수라를 떠나 홀로서기를 하다가 다시 짝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부로 한 몸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인연을 맺고 가정을 이룬다면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고 작은 교회라 함은 부모와 자녀 모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나의 반쪽을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온전한 하나일 수가 없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이 되어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짝두어 주신 인연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고 살면서도 자칫하면 평생 왼수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는 모난 인생들입니다. 서로 다른 남과 남이 만나 새로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말이나 상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입니다. 흔히 성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부부에게만 허락하시고 부부의 침상을 떠난 성은 모두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은 부부의 범위를 벗어나 수많은 더러움과 죄악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칼집을 떠난 칼자루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내 생명 중에 생명 곧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여 아내가 남편을 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셨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경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고향 북녘에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칠흑같은 어둠을 벗겨내고 북한 땅의 회복을 앞당기는 여러분의 방송 자유의 소리 방송은 매일 새벽 1시부터 단파 7520kHz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